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 속에서 특별히 수요일까지 주일 지나 월화 수요일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그 수요일까지의 삶이 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은혜 붙잡고 고생하셨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이어서 특별히 특별한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각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일상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생존 경쟁과 복잡한 인간 관계,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불편해지는 어떤 상황들이 가끔씩 벌어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혹시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불편해지거나 또 그런 마음들을 한 주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 조금 공격적이더라도 내가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건 무조건 싸워야 하는 거야, 또는 세상과 벽을 잘 세워서 무조건 이겨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그런 왜곡된 생각들 속에서 버티고 있을 때도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지켜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회사나 가정이나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 이야기가 거절당하고, 때로는 내가 낸 의견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믿음 지키려고 했지만 왜 나는 상처받고 있지?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왜 절망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태도가 과연 옳은가? 이런 질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는지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이 처했던 환경,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 환경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어느 정도 닮아 있을지, 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텐데 그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존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전체 맥락은 유대가 아닌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 믿음이 부정당하는 일상을 겪게 되었고요, 특별히 왕의 음식을 강요받는 압박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선택했던 신앙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모하게 충돌해서 내 의견을 고수하겠다, 또는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그 환경에 머물러 살아야겠다, 이 양극단의 두 가지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대응하여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유연한 지혜의 마음과 지혜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다니엘서를 읽어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유연한 지혜에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서 함께 묵상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연한 지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절망적 현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1절과 2절 함께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유대인인 다니엘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침공하고 공격하고,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의 얼마를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상황도 아니고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전쟁 역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끔 우리 설교 중에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누가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신이 패배한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패배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벨론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다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왜 이 전쟁에서 지고 계시는 걸까? 그래서 더 비참하게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진짜 신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엘리트였던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이방 신들이 공격해오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한 신이었나?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맞는가 하는 재앙과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공격과 정복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우리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서 붙잡아온, 포로로 잡아온 청년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와서, 누가 봐도 능력 있고 출중하고 뛰어난 청년들을 뽑아내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없애버리고 유대 언어를 없애버리고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고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모국어처럼 쓰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 언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유명하고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름은 특별히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죠.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고친 것일까요? 이름 고친 것도 정체성을 바꾸고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담겨 있지만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 보시면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었고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정하여,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음식을 제공하고요. 왕이 마시는,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그랬죠. 왕이 먹는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의 일부분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것을 잘 골라내어서 이방에서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에게 제공해주고 귀족들을 잡아와서 언어를 가르치면서 잘 대접해주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는 단순하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어 내가 주는 이름을 쓰고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포도주를 먹고 3년 동안 잘 자라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숨겨진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 통치 아래 있는 내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내 통치에 순응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내 의도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다니엘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그들의 신이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만연한 고대 그 중동의 땅에 다니엘이 이 패배 속에서 그리고 그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래 적응할 수밖에 없지라고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내가 지금 여기 붙잡혀 와 있고 그 손 아래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을 보시면 압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설교들을 들을 때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다니엘의 그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잡혀가 있지만 그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해서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절망하고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내 믿음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오늘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다윗의, 다니엘의 지혜가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결단은 무모한 혈기나 무기력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큰 배경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 11절이 시작되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읽을, 함께 살펴볼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그 본문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이 배경 속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함께 계속해서 더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11절 띄워주셨는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우리 8절 말씀을 읽었고 11절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 어떠한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미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환관장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어떻게 했었죠? 거절했습니다. 이미 환관장에게 거절을 당한 상태였죠. 환관장은 왜 거절했을까요? 환관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나라의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니까 단칼에 거절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다니엘이나 이렇게 잡혀온 포로들의 이야기를 왕보다 더 소중히 여겨줄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 내어서 정말 내 믿음을 좀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혹은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선교 가기 위해서 휴가 내려고 할 때 그 한마디도 사실 쉽지 않으신 분들도 더러 계신데 용기 내어서 허락을 요청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안 되는구나 쉽게 접고 돌아서십니까? 아니면 무조건 내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계속해서 그 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나아가십니까? 오늘 다니엘은 실무자인 감독관에게 찾아갔습니다. 8절에서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오늘 11절에서는 실무자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실제로 관리하고 또 그렇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실무자인 감독자에게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문이 닫혔을 때 주위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찾아보는 그런 시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에 대한 유연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유연함, 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1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12절 다시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자,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은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요청사항,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요청을 들어줄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위험해지면 이 감독자가 어떻게 될까요? 만일 다니엘이 먹는 문제로 얼굴빛이 바뀌거나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면 감독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두려움을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감독자에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믿음을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이라는 시간을 요청하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대결하는 것이다. 맞서 싸워야 한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러한 인식으로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오해, 왜곡된 인지가 우리에게 종종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키려는 가치가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위험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열흘을 요청할 때도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죠. 명령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감독자에게 그 음식을 받아 먹는 포로가 나에게 이것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입장에서 나에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12절 첫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청하오니 부탁드립니다. 시험해달라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교만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기보다 그 열흘 동안 요청했던 그 시간이 담긴 그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꼭 열흘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고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이 보여준 품격이고 우리가 배우고 보여주어야 할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회사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 분들이 가장 회사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신앙을 이유로 회사의 운영과 또 관계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일정에 차질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 지키고 나는 교회 다녀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 회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온 사람들이 더 회사를 힘을 북돋아주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갔다 온 사람이라면서 회사의 분위기를 망치거나 자기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다녀온 사람들이 제일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세상을 향해서 지혜로운 대안,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대안은 무엇일까를 잘 찾는 그런 겸손과 지혜가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잘 섬기고 행동해야 되겠죠. 세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 다니엘의 제안에는 확신과 겸손이 묻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보이게 되리니 결과를 판단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라고 하는 원문은 우리의 얼굴이 열흘 지나서 당신이 보시게 될 테니 그때 가서 결과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달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분명하다 확실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할 때 또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할 때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맞다. 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맞다. 이것이 믿음 지키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싸워가면서라도 증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옳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조급하고 또 마음이 뾰족해지거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확신은 어떠한 확신이겠습니까? 내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여주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제안 속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지 보여지는 얼굴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 또 그 얼굴에서 보여지는 어떤 건강의 모습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신뢰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얼굴빛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롭게 유연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얼굴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유연한 지혜로 바벨론의 거대한 세상의 벽을 지나가고 있는 장면을,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는 이 지혜는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한 처세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죠. 세상은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압박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편법을 써라. 평화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관계를 위해서 그 진리를 좀 양보해라. 이러한 왕의 음식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강요가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 얼굴이 창백해지면 내 목이 잘린다. 너희 얼굴이 창백해지면 내가 쫓겨난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합리적이고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왕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그 압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모하거나 무례하지 않았고요. 지혜롭게 대안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유연한 지혜로 하나님 향한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거대한 그 바벨론의 압박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주님의 지혜로 이 장면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런 믿음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과 절망 상처로 마음이 굳어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그때에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그러나 주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것이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유연한 지혜로 사는 것이다. 주님 자녀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에, 아름답게 임하시기에, 불로 임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유연한 지혜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시고 더 겸손하게 주님 붙잡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